오늘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네, 말라기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으신 성경일 겁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시간인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을 좀 선택해 보았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우리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잖아요.
우리 더 어렸을 때
생각나요. 그때는 왜 이렇게 더 추위가 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춥고 괴롭고 마음도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도 편리해져서 그만큼의 고통을 느끼진 않지만 그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마음도 움츠러드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인간은 이 우주와 자연을 만든 적이 없고 이 우주와 자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인간이 이 우주를 만들고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태풍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착각일 뿐이죠. 날씨가 좋을 때는 우리 인간이 한없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날씨가 추워지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이 지구라는 별에서 새빵살이하는 존재입니다. 이 별의 주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새빵살이하면서 인테리어도 조금 바꾸고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고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별을 완전히 소유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방을 빼고 나가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날씨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빵살이하는 날이 끝날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구원의 길을 미리 준비해 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를 잘 깨달아서 미리 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간이 네 번째 주간에 이 말라기서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이번 대강절에는 구약성경을 살펴봤는데요. 그 구약성경을 살펴보는 것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즉흥적인 탄생이 아니고 오래전에 예비된 탄생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단순히 다른 사람과는 다른 탄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충분히 납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차근차근히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가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지 덮어놓고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독선적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그거를 정말로 확신한다면 여유가 있는데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여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파티에 갔어요. 그래서 그 파티에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반지 아니, 목걸이 가짜 아니 가짜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사람들이 놀랬죠. 근데 이제 목걸이를 한 여성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아 맞아요. 사실은 진짜가 있는데 불안해서 진짜는 갖고 오지 않고 가짜를 차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성이 다이아몬드 가짜 목걸이를 찬 여성이 왜 웃으면서 여유있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 받았겠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진자를 소유한 사람은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없고 맹목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오히려 진자를 소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과학적인 증거를 대해서 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수가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근데 믿음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의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주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오셨다는 말씀은 너무 엑기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그러면은 맞는 말 같지만 우리한테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엑기스 같은 거라서. 네. 응축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맛이 없습니다. 쓰기만 하고. 이거를 좀 희석을 해서 먹을 때 오히려 맛이 있고 건강에도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좋은 보약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걸 희석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으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흔히 하고 흔히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는 것을 가르쳐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장모님 생신이어서 춘천에 갔다 왔는데 이제 같이 오신 이제 분들 중에서 이제 강아지 개를 이제 굉장히 사랑하시더라고요. 강아지가 지금 노환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픈데 굉장히 그 강아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사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사람들이요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한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사람한테 실망해서. 예,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사람한테 화가 나니까 사람은 안 좋아하고 개를 좋아해요. 개는 대신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이러니하지만 또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좌절하고 가장 화를 내고 가장 슬퍼하는 게 뭐냐면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의 그 믿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또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 인간은 정말 안 된다 하는 그 좌절의 상처를 안고 개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을 제가 어제 보고 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도 말로는 다른 얘기를 해요. 제가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듣기 싫어해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도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방어로서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김이삭이라는 분 말씀을 잠깐 드렸었어요. 우리 갑자기 전화를 해서 신앙 상담 받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결국은 이제 좀 돈을 좀 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이 고아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돈을 좀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른 그런 분들보다는 예의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돈을 줄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달라고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적미적거리다가 이제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줬는데 제가 이제 좀 신앙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어요. 살짝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면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대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면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었어요. 100% 순종해서 어떠셨어요? 이렇게 잘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래요. 100% 순종해서 잘 된 게 아니고 기분도 안 좋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인간에게 100% 순종해서 잘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부족하니까. 그렇죠? 성경에서는 인간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그거를 실제로는 깨닫지 못하고 또 나 자신에게도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깊은 만남과 교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서로는 이렇고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인간의 이 결여된 상태,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의롭지 못한 상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고 이어달리기로 치면 마지막 주장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이 부분이 이 말라기서를 요약했다고 볼 수 있어요.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3장 1절에서 6절이 더 명확해요. 그래서 이 3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본문으로 정해봤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두 번 읽은 구절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3장 1절 우리가 두 번 읽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말라기서에서도 언약의 사자, 예수님의 별명을 언약의 사자라고 불러서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언약의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은 정권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정권 대리인은 뭐냐면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왕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직접 가서 조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이 다른 나라하고 회의를 하고 뭔가 조약을 체결하러 할 때 왕의 허락을 구해야 되는데 왕의 허락을 구하러 사람을 보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답을 보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몇 개월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요. 나한테 편지 보내지 말고 네가 판단해서 가장 좋은 조약을 체결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자예요. 정권 대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진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에서도 언약의 사자 누군가가 올 것이다. 언약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언약을 새롭게 할 누군가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온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말라기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결론 중에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누군가가 올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비로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에서도 언약의 사자, 즉 인류를 구원할 누군가가 올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원자,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그러거든요. 인류를 이 죄악된 상태에서 또 이 불행한 상태에서 건져줄 누군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즉흥적인 탄생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예언이고 예상이고 기대했던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그런데 좀 이 핵심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유명해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언급할 건데 본문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창세기 3장 아니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고요. 이 7장부터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라기 3장 7절부터를 많이 설교해요. 사실은 창세기 이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조금 제껴놓고 7장부터를 설교하고 많이 이제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3장 7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언제 하나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하였습니까? 그랬더니 11조와 동문이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래서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설교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그거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즉 가문별로 땅을 다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어요. 어떤 지파인지 아세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와 그 레위 지파 중에 또 제사장이 있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속해 있었거든요. 이 레위 지파에는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레위 지파가 받아야 할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다른 지파한테 나눠주시고 대신 그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가 받을 땅을 받았으니까 10분의 1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하나님이 그 곡식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이 레위 지파한테 줘야 할 몫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 레위 지파들은요. 이 11조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지 않으면 그거는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땅을 이 레위 지파가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다른 지파가 이제 준 거잖아요. 대신 그 소출을 10분의 1을 받기로 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레위지파한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당연한 권리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헌금을 드리는 것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에게는 당연한 몫인데 이 나머지 사람들이 사실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줘야 하는 몫이지만 그것을 안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빼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한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신에 나머지 지파들이 주는 그 10분의 1의 예물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월급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안 주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구약의 제도가 유지되어야만 해요.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이 폐지가 되고 새롭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 제사가 유지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많이 이게 무너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11조의 헌금하고는 달라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제도로서의 11조 제도는 폐지되었고 단지 교회의 전통으로서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저주를 받는다. 그거는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우리 교회에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드리시지 않아도 제가 섭섭하지 않습니다. 원래 내 것이면은 못 받으면 섭섭하지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섭섭한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순수한 감사의 예물이고 자발적으로 드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교회에 큰 도움이 되고 감사하지만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하거나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제 의도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 9절에 보면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사사기 때의 모습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황폐화되고 어지러워졌습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런 11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금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제도로서 11조는 폐지되어 있고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11조를 드리는 것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 구약시대의 전통을 우리가 이제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셨을 때에 하실 일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 11조 제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의 율법이 폐지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뭘 하시냐면은요 언약을 재계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라기 3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흡액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먼저 2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은 뭔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3장 2절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토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재물은 우리 비누잖아요. 비누가 깨끗하게 하죠. 굉장히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뭔가 인간을 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리자손 깨끗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인간의 내면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사람마다 그 내면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고쳐질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데 이 구원자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안에서부터 바꿔주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데 왜냐하면 내면부터 깨끗해진 사람이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괜찮은 사람인가 싶으면 또 그 내면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돼요. 크고 유명한 교회 다니는 분들이다. 큰 교회 목사님이고 유명한 분들이다 라고 해서 잘 설교를 들어보면 또 아닌 것이 발견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내면에서부터가 깨끗하게 정결화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을 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청교도들의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청교도라는 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을 바라봤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심문이라는 걸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말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내가 참 잘난 체를 했구나.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구나. 이렇게 후회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걸 해결하세요? 청교도들은 그럴 때 결심문을 썼어요. 아,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썼어요, 글로. 내가 좀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너무 떠벌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 저도 이렇게 썼습니다. 설교할 때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제가 쓰거든요. 설교하고 나서 시간을 오버하지 말자. 예상했던 시간을 오버하면 항상 안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런 걸 넘어가잖아요. 근데 청교도들은 그거를 결심문으로 썼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어떤 거를 후회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결심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73가지의 결심문이 되게 유명해요. 결심문을 고치고 고쳐갖고 압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또 우리가 후회하고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바로 이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써놓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흘려보내고 잊어버려요.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자기 합리화가 발동이 돼요. 내가 잘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양심과 신앙적인 민감성을 압도하기 전에 결심문을 써서 기록해 놓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청교도들은 그래서 결심문을 썼고 일기를 썼습니다. 영혼의 일기를 썼고 자서전을 썼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변질되지 않고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이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내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요. 자꾸 외적인 거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지지 않고 살 수는 있지만 영혼의 풍성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내면을 얼마나 정결하게 관리하느냐에 있어요. 근데 이런 말 자체도 듣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청교도들은 그렇게 결심문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돌아봄으로써 정결함을 유지했고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요, 고난으로 전철된 것 같았지만 형통했어요.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차사를 보면서 가장 웃긴 코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데자뷰라는 거예요. 데자뷰. 데자뷰는 뭐냐면은 처음 일어난 일인데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걸 말하거든요. 데자뷰라는 유머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일어난 일인데 옛날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 80년대 말에 좀 교회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 좀 비슷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거의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때만 해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은 아니지만 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있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힘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좀 소수였었고 교회를 볼 때마다 이렇게 대형교회도 있었겠지만 대형교회보다는 저런 교회는 어떻게 유지될까 혹은 저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끔 이 장학퀴즈 같은 데 보면은 뭐 잠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래요. 이상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면서 깜짝 놀라요. 제가 유심히 그걸 봤는데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 있어서 제가 굉장히 반가워를 했었어요. 그때 야 부처님도 역시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근데 그게 비율이 한 20대1이에요. 20대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많지 않은 시절인데도. 그리고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사람은 제가 딱 한 명 봤습니다. 전무후무하게 한 명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한 호감이 더 강할 때니까 아, 좀 분개했죠. 이상하다 하면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확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류고 더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이렇게 더 잘 살고 힘이 센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작은 교회는 또 옛날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 80년대 말에 봤던 그런 교회들하고 그냥 생기도 없는 것 같고 별로 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대에도 충만했던 것을 느껴요. 고난 중 형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번영주의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유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막 확 퍼져서 유행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약간은 좀 불리한 부분도 있고 껄끄러운 부분도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자잘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또 집안 형편도 알코올 중독자 또 뭐 질병에 걸린 가족 있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이러한 자잘한 간증들이 오히려 많이 있었던 것을 봐요. 근데 번영주의적인 사고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다니면 형통하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런 생각과 기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속에 확 들어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져 있고 경직돼 있습니다. 별로 즐겁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이 말라기 시대도 그랬거든요. 말라기 시대는 스룹바벨 성경이 지어진 풉니다. 성경에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어놓은 다음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별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하는 시대예요. 지금 아까 우리 읽은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뭔가 퉁명스럽게 느껴지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퉁명스러워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엄청난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게 오지 않아서 지금 퉁명스러운 상태입니다. 제가 더 시대 배경 설명하자면은 길어지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는데요. 좀 지금 시대하고도 많이 비슷해요. 뭔가 우리가 외적으로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큰 뭔가의 한 방의 대박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만이 더 쌓이고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말라기 시대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신앙의 해답은 그게 아니에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면에서부터 개혁을 하시겠다는 선언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초점과 인간의 초점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안도현 시의 시를 처음에 읽어드렸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 세계를 얻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스스럼 없이 주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과 정신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관심은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와 개혁을 우선시하고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얻는다고 해도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은요,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돈이 없어서도 우리가 슬프고 불행하지만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가난과 싸워 나간다면은 그래도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아서 서로 남남처럼 살아가고 그 돈 때문에 서로 쾌락을 추구해서 서로를 배신하고 저버린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번영주의에 매몰되어서 신앙의 참된 해답을 잊어버렸어요.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우리를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이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내면적인 정결함보다는 하나님께서 한 방에 대박을 안 주시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토라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한 방에 대박을 추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깊어지고 신앙의 허탈함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적인 개혁에 관심을 갖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성찰하고 고쳐나가려고 할 때 이 언약의 사자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듯이 큰 재산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일에 매몰되고 또 자신의 관심과 집중되었던 사람들이 우리 가족과 아내를 돌아보게 하고 또 내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개혁을 일으키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화목함이 일어나고 고난 중에 형통함이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에서도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즉흥적인 탄생이 아니라 수천 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예언이고 구약 사람들이 기대했던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변화되는 만큼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다 실패했어요. 내가 변화되는 만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가장 위대한 개혁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도우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